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Square in Salt Lake City.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 스퀘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총관리 역원들과 교회 본부 역원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86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어디에 계시든 전 세계에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회원 및 친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께서 이 대회를 감리하시겠고 그분의 지명에 따라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 그리고 앤드루 언스워스와 클레이 크리스텐슨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의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을 불렀고 이제 With Songs of Praise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지난 4월에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지지받으신 조이 D. 존스 자매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Ou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 세계에서 이 연차대회를 위해 모일 수 있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주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분의 속죄 권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토마스 스몬슨 회장님이 저희의 사랑과 지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 모임을 들으면서 영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성신을 느끼고 또 성신에 의해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르트도르프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우리 인도아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겠습니다. 이어서 12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D. 헤일즈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런 뒤에는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이신 캐럴 F. 맥콩키 자매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세계적인 이 대회에 다시 모이고 우리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뵙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비행기 조종사로 일하는 동안 컴퓨터 시스템의 정확성과 확실성에 크게 의존했지만 제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제가 임원으로서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친절하게 그 일을 도와주는 업무 보조원들과 비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제가 총관리학원으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름에는 성역을 행하는 훌륭한 기회도 많지만 교회 업무 또한 제 능력 밖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 업무를 처리하는 주 도구가 개인용 컴퓨터였다는 사실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 낯설고 불가사의하며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깊숙이 파헤쳐야 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저는 컴퓨터와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능숙한 사람들이 제게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들은 제 뒤에 서서 제 어깨 위로 팔을 뻗고는 마치 타악기를 연주하듯 빠른 속도로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보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현란한 움직임을 멍하니 바라만 봤습니다.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일은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습니다. 상당한 시간과 반복, 인내, 그 크나큰 소망과 신앙, 아내의 격려, 그리고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엄청난 다이어트 탄산음료의 소비가 있었습니다. 22년이 흐른 지금 저는 컴퓨터 기술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트위터 계정,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있습니다. 제 기기 숙련도는 7살 아이 수준에도 못 미칠지 모르지만 70대치고는 꽤 능숙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제가 깨달은 사실은 기술에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더 당연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의사소통은 달리는 말의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전가를 보내고 답장을 받기까지 수일 또는 수개월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메시지는 공중으로 수천 킬로미터 또는 해저로 수천 미터를 가로질러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에게 전달됩니다. 몇 초라도 지연되면 불만스러워하고 못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인간의 본성인 듯합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지게 되면 심지어 그것이 기적적이고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는 경외심을 잃고 상투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현대 기술과 편리함을 당연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는 때때로 영원하고도 영혼을 성장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리를 이와 유사한 태도로 대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아주 많은 것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풍성한 빛과 진리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우리가 가진 것들을 진정으로 감사해야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합니다.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행하시던 당시 그분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던 초기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손에 난 상처를 만지면서 가슴 속에 용소 숨치는 감사함과 경외심으로 마음이 충만했을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알고 그가 전하는 회복된 복음을 들었던 초기 성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상과 하늘 사이의 휘장이 다시 열려 하늘 본향에서 이 세상으로 빛과 지식이 쏟아져 내린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다시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죄를 위해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셨으며 신권 권능이 실제하기에 여러분과 가족들은 현세와 영원토록 결속되며 또한 오늘날 지상에 살아계신 선지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믿고 이해했을 때 느꼈던 감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교회 예배 모임에 참석하는 일에 마음이 설레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경전 읽기를 지겨워하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우리 마음의 감각이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성스럽고 숭고한 은사에 대해 감사와 경외심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바로 우리 눈앞에 손가락 끝에 있는데도 우리는 때로 제자의 길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본보기를 따르기보다는 주변 회원들의 불완전함에 너무도 빈번히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치 다이아몬드로 덮인 길을 걸으면서도 평범한 조약돌 사이에서 다이아몬드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친구들은 이따금 제 종교에 관해 물었습니다. 저는 종종 지혜의 말씀과 같은 여타 종교와의 차이점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다른 기독교와의 유사점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설명도 친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의 한 공과실 칠판에 구원의 계획을 그리려 애썼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는 전세, 지상생활, 그리고 현세 이후에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원들을 그렸습니다. 10대 시절에 이 흥미진진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단순한 말로 이 원리들을 설명하면서 제 가슴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모두를 사망과 지옥에서 구속하신 구주에 대한 감사로 차고 넘쳤습니다. 저는 사랑, 기쁨, 소망이 담긴 이 메시지가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자신이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을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왠지 이 메시지가 친숙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이 항상 이것들이 참된 것임을 알고 있었거나 제가 그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무엇인가를 그저 일깨워줬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본질에 관한 몇 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은 태초부터 인류가 해왔던 것입니다. 철학자, 학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생애와 재산을 바쳐 해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이 인생의 가장 복잡한 질문들에 대해 답해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런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참되며 분명하며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감 어린 이 해답을 우리는 햇님반의 3세 어린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존재해왔습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신성하고 불멸하며 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의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 하나님의 하늘 궁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의 왕궁 출신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그분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의 위엄을 보았으며 그분의 방식을 배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셨던 대평의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 와서 필멸의 육신을 얻고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며 다른 방법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여러 방법들을 통해 진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휘장을 지나서 이 지상 생활을 시작할 때 전세의 삶을 더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대와 역경과 유혹이 있을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도 알았습니다. 아,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탄의 유혹에 저항하며 결국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을 빠르게 배우기를 얼마나 바랐을까요? 우리는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며 매우 중대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살고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치심으로써 영원한 희생을 치르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만일 우리가 마음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 영혼의 힘을 다해 제자의 길을 걷는다면 깨끗이 씻음을 받아 다시 한번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면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신앙으로 자유의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아름다운 행성인 지구에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상생활은 단지 일시적이며 육신의 사망과 함께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본질은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살아서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은사인 부활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영은 육신과 재결합되어 고통과 육신의 불완전함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의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영광의 왕국을 상속받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힘써 그분의 율법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은 영원한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압도적인 위엄을 띠는 삶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자비와 사랑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슬픔의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바뀌며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는 날입니다. 그렇기에 죄로 말미암은 깊은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과 어리석음, 완고함 때문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후회하고 비통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만족하게 되며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자비, 관대함, 사랑에 놀라며 감격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위가 선한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모로나이가 말한 바와 같이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의 기쁜 심판대를 고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경탄과 경외심으로 충만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미래가 마련되어 있음을 알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감탄과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회복된 진리를 추구하고 연구하며 숙고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 그리하여 신성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이전에 느껴보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아일랜드의 벨파스트를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벨파스트 도시를 상징하는 문장에 눈길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프로탄투 퀴드 레퀴드 아무어스, 즉 그토록 많은 것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하오리까 라는 모토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숙고해 보시도록 권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방대한 빛과 진리에 대해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받은 진리에 따라 살며 그분께서 마련하신 길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용기를 내어 영의 인도를 신뢰합시다. 하나님께서 행복의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놀랍고도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말과 행위로 이웃들에게 전합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에 보답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언젠가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의 방법이 공의로우며 그분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합시다. 고대 야곱처럼 이렇게 외칩시다. 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모든 간증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노벨 수상자인 엘리 비젤이 심장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 중일 때 5살 난 손자가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던 어린 손자는 그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할아버지가 덜 아플까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비슷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구주를 더 사랑한다면 우리의 고통이 덜어질까요? 구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어 당신을 따르라고 하셨던 당시에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도 있었으나 구주께서는 속죄로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새로운 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제자들은 불화 대신 용서와 친절과 연민을 보임으로써 육에 속한 인간의 방식에서 사랑하고 보살피는 구주의 방식으로 돌아서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 제자들에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주께서 죄인들이나 특정 계급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해 제자들이 염려를 나타내자 구주께서는 인내하시며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를 몰몬경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니라. 구주의 후기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봉사함으로써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과 시련과 육체적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영적으로 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겪는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과 봉사는 자연히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사랑이 많은 교사이자 선교사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의 구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개종하도록 도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종하려고 했습니다. 개종이란 구주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필멸의 여정 동안 서로를 돕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퀘이커교도 사이에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들어올리면 내가 당신을 들어올려주고 그러면 우리는 함께 올라가게 될 것이다. 제자인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사랑을 시작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모와 조부모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도덕적 성품을 가르치지 않는 세태를 보고 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 가정에서 매 순간 가르칠 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복음과 인생의 교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기회가 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앉아서 자녀나 손자, 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복음교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숙고하고 영의 인도를 구하는 것보다 더 요긴한 훈련 과정이나 교재는 없습니다.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하건대 부모가 되는 부름에는 여러분과 자녀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권능은 바로 그분의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교사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배우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참된 것들에 대해 간증할 수 있도록 신앙을 가지십시오. 전임 선교사들이 충실하게 헌납된 생활을 함으로써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타인에게 봉사하고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고 간증을 나눕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여러분의 확신이 커질 것입니다. 가장 영향력이 강한 기독교적인 봉사는 가족 경전 공부, 가족 기도, 가족 평의회를 할 때 이루어집니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의 지도자들은 우리에게 매주 방해를 받지 않을 시간을 따로 정해두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은 엄마나 아빠의 강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간단한 영적 개념과 경험을 나누고 자녀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기를 배우도록 도우며 함께 즐기고 함께 간증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족 시간입니다. 매주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강해지고 고통은 덜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신의 권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영은 우리 곁을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말할 때 영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와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사랑을 측정하는 척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가 하는 점임을 기억합시다. 무엇보다 인내심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 중 일부가 그분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하늘이 울었다고 나옵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가르친 부모들도 장성한 자녀가 주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택의 의지를 앗아가는 기도는 드릴 수 없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으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말하고 무엇을 말할지 그리고 언제 침묵할지를 알도록 기도로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은 전세에서 이미 구주를 따르겠다고 선택했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오직 그들 스스로 겪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성스러운 느낌들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겠다는 선택은 그들 스스로 내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구주께 사랑을 보이는 또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타인을 돌보는 일을 함으로써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봉사함으로써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내게 갚으시라고 약속하신 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이웃이 생각나는데 그의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그는 아내가 교회 모임을 위해 옷을 입고 머리를 빗고 화장을 하고 귀걸이를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봉사를 하는 형제님은 우리 와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을 다시 만나서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 남편이요. 아내는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잘 됐네요. 보살피는 일이라면 제 인생에서 특별한 보살핌을 주는 한 사람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구주의 특별한 제자로 보이는 사람인데 바로 저의 영원한 동반자 메리입니다. 제 아내는 자상한 보살핌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아내의 두 손은 주님의 다정하고 받들어주는 손길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제가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와 함께 저는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혼자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구주의 보살핌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팔에 의지하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받아들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용서와 친절과 사랑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것들을 더욱 실천합시다. 육에 속한 인간의 마음에 그토록 자주 발발하는 전쟁을 멈추고 그리스도의 보살핌과 사랑과 평안을 선포합시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알았고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속죄를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하며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버려두지도 아니하리니 오히려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저는 구주께서 우리를 향해 보이시는 모습이 도르발센의 그리스도상에 잘 표현되어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을 따릅니다. 저는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간증드립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토마스 S. 문슨 회장님은 오늘날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더욱 사랑하여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필면의 삶에 존재하는 고난 속에서 주님의 사업을 이루고 전장에 나가 싸우며 역경과 마주하고 질문의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이 재판장을 찾아와 자신의 원수를 벌해달라고 간청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오랫동안 그녀의 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의 충실하고 지속적인 간청에 못 이긴 재판장은 마침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는 신앙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앙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그로써 구원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성신의 속삭임을 통해 주어지는 응답대로 행한다면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하고 경청하며 순종합니다.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서 보낸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을 길을 열어줍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진리를 찾던 조셉 스미스는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가 신앙으로 기도하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내려오시어 조셉에게 말씀하시자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치유, 강력한 보호, 신성한 지식, 자유롭게 하는 용서, 값진 평화는 우리가 신앙으로 영혼의 진지한 소망을 나타낼 때 오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신의 새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직 그분께만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유일하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과 우리가 예배할 그분이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존재여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신앙으로 기도한다면 그가 고난의 때에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할 것입니다. 헬리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암으로 생명이 다해가는 선친의 기도를 들으며 하나님과 자녀들 간에 존재하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를 배울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극심해졌을 때 우리는 아침에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쇠약해지셔서 침대에 다시 오르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기는 언제나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는데 왜 이처럼 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친절한 응답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감한 아들들을 필요로 하신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를 들어올려 주시리라고 믿으며 끝까지 용감하게 분투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기도만큼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 아셨고 그 점을 절대 잊지 않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의 사정을 아버지 앞에 옹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통을 겪고 피 흘리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자비롭게도 우리를 대신에 간청하시어 우리 모두 이 생에서 평안을 얻고 다음 생에서 영생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계속 고통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아 정결케 하는 그분의 권능을 통해 짐을 덜고 마음을 치유하고 영혼을 정화하기를 바라십니다. 기도하는 말을 외우거나 되풀이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원히 감사하며 그분처럼 기도하고 행하고 그분처럼 되고자 굳게 소망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할 때 성신은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기도하는 법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법을 알고 분별할 줄 알며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뜻과 목적을 명확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명확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 또한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이어링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러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해 제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가장 분명히 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이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의 생각에 전해질 수 있으며 또 마음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 죽음에 대해 극심한 영혼의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극한 고통 속에서 그분이 의지할 곳은 아버지뿐이었기에 이렇게 애원하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구주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당신 백성들의 아픔과 연약함은 물론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그분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쫓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었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잔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충실하게 기도하며 강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고 순종하여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신성한 소명을 이룰 힘을 얻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랑과 친절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 성인받은 모든 일을 이룰 만큼 강화됩니다. 주님은 위태로운 시대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위로를 받으라. 이는 모든 육체는 내 손안에 있음이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라. 혼자서 또는 가족과 기도하건 교회나 성전 또는 어디에서 기도하건 용서, 아버지의 지혜 또는 단순히 견딜 힘을 구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건 우리는 항상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릅니다. 풍성한 축복과 인생의 교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진지한 소망이 우러나올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신앙과 밝은 소망 그리고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이 꽃필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우리는 절대 길을 잃었다고 느끼거나 외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값진 기도를 드리는 모든 순간은 성신의 권능으로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이제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일어나서 이스라엘 구속주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회장단의 크레이크 C. 크리스텐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의 후안 A. 우세다 장로님과 제이 데븐 코니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Take time to be holy를 부르겠습니다.
This is the 186th Semi-Annual General Conferenc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Brothers and sisters, when Moroni first came to Joseph,
모로나이는 조셉 스미스를 처음으로 찾아왔을 때 조셉의 이름이 모든 나라 가운데 좋게도 전해지고 나쁘게도 전해지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선과 악 사이의 전쟁에서 복음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됨으로써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의 마음은 고취되었으나 시온의 대업과 조셉에 맞서 격렬하게 싸우는 적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전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 조셉이 성스러운 숲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져 특히 인터넷상에서 점점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친히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이 내 이름을 물을 것이요 어리석은 자들은 너를 조롱할 것이요 지옥이 내게 분노하리라. 한편 마음이 순결한 자와 지혜로운 자와 고귀한 자와 유덕한 자는 내 손 아래에서 끊임없이 권고와 권세와 축복을 구하리라. 저는 오늘 회복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의 성스러운 사명을 더 잘 알고자 하는 모든 분들께 제 간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서 조셉 스미스의 사명을 증거하는 일에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늘 선지자들을 통해 역사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를 통해 진리가 회복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거룩한 속성, 그 두 분 사이의 관계와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면전에 돌아가게 해주는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리검영 회장은 조셉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오래전 영원한 평유에서 이미 이 세상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충만한 신권의 열쇠와 권능을 받을 자로 정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눈여겨보셨고 그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감리하도록 영원한 곳에서 예임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태어난 가정은 매일 고된 삶을 살며 인생의 시련을 무수히 겪었으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는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조셉이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했으나 그 시대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종교적 개념들이 서로 상충되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조셉은 자신이 품은 의구심이 그의 신앙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 했고 그러던 중 다음 권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셉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나는 거듭해서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조셉은 단순한 신앙으로 이 영적인 느낌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는 한적한 곳을 찾아 무릎을 꿇고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조셉이 묘사한 다음 글에는 큰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머리 바로 위에 해보다도 더 밝은 빛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기둥은 점차 내려와 이윽고 내게 임하였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것이 바로 조셉 스미스의 첫 번째 시연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입니다. 뒤이은 몇 년 동안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습니다. 또한 다른 여러 하늘들의 존재가 그를 방문하였으며 수세기 동안 사라졌던 진리와 권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성한 정갈이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짐에 따라 천국문이 열리고 영원한 세상의 영광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응답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응답이 하늘의 존재를 통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영감 어린 생각과 느낌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성신의 권능으로 옵니다. 우리는 성신을 통해 모든 것의 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몰몬경을 읽으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세미나리반 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몰몬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왕성한 상상력을 지닌 소년답게 마치 제가 몰몬경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조셉 스미스인 것처럼 그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방식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쳤기에 저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몰몬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담긴 회복된 진리에 대해 더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셉이 죄사함을 위한 침례가 언급된 선고들을 번역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기존의 어느 교회에도 가입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조셉으로서는 침례라는 이 구원의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기도를 했으며 그러자 침례 요한이 방문하여 아론 신권과 침례를 줄 수 있는 권세를 회복해 주었습니다. 또는 조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반구 백성을 방문하시어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병자를 고치시고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며 신권 권세를 부여하고 그들에게 성찬을 집행하셨다는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조셉은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고대 교회의 의식과 조직에 관해 알게 됨으로써 그는 이후에 주님을 도와 그 동일한 교회를 지상에 회복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몰몬경을 번역하던 시기에 조셉과 그의 아내 에머는 젖먹이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당시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침례를 받지 않고 죽은 아이들이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 몰몬이 적은 다음 기록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느니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나니. 아마도 조셉이 몰몬교에서 가장 놀랐을 만한 성구는 니파의 후서 3장이었을 것입니다. 이 장에는 주님이 후기에 일으키실 한 뛰어난 선견자, 곧 부친의 이름을 따라 조셉이라 불리워질 선견자에 관한 고대의 예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예언에는 이 미래의 선진자가 높이 여김을 받고 그의 백성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줄 권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조셉 스미스가 이 예언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은 단순히 역사 기록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대한 시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적적인 회복에 관해 그리고 조셉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하도록 도우리라는 내용을 번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예언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조셉이 주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들을 성취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조셉이 이 예언을 번역할 당시만 해도 고대 선지자들이 예언한 일들 중 그가 행한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는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이었고 교회는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와드와 지부, 선교사와 성전도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으며 그나마 들은 사람 중 일부는 그를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조셉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당신의 종 조셉의 손으로 이루신 위대한 일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성취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명명백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조셉 스미스에 대한 자신의 간증에 의구심이 있거나 또는 그의 생애와 성역에 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피상적이고 잘못된 정보들로 고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 열매, 곧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기적적인 봉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계시와 선지자는 더 이상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시현, 병고침, 천사의 성역이 베풀어지는 기적의 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는 모두 침례, 성신의 은사, 성찬을 비롯한 거룩한 신권의 권능과 축복을 누립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를 하나님께 결속시켜주는 성전의 축복과 의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며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언젠가는 하나님 곧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는 결혼과 가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성전의식과 성약을 통해 소중한 가족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에게는 천국을 그저 내다보는 창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영생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셉이 선지자였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라는 수많은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에는 오늘날의 선지자신 토마스 몬슨 회장님과 제1회장단의 보좌들, 12사도 정원의 회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증거에 작지만 확고한 저의 간증을 덧붙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시며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셉 스미스는 회복의 선지자였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신권과 권세는 다시금 지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훌륭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한 간증과 감사를 두려움 없이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1977, I was serving as a full-time missionary in Cusco, Peru. Mike and Bennett and I received approval to take all the missionaries in the Cusco.
1977년은 저는 페루 쿠스코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쿠스코 지역에 있는 모든 선교사를 장엄한 마추픽추 유적지로 데려가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유적지 방문을 끝낼 무렵에 일부 선교사들이 등산로의 일부인 잉카 브릿지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영이 그곳에 가지 말라고 제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등산로는 산 측면 610m 높이 절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 등산로에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은 구역에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제 동반자와 저는 그들에게 잉카 브릿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들은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더 거세게 요청했으며 영이 제게 알려주었는데도 저는 그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그 다리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심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잉카 브릿지에 이르는 등산로에 들었었을 때 저는 물 위에 맨 뒤에 있었으며 처음에는 모두가 동의한 바에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선교사들은 아주 빠르게 걷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속도를 늦추라는 제 간청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잡아서 되돌아가자고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참 뒤쳐져 있던 저는 그들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달려야 했습니다. 제가 모퉁이를 막 돌았었을 때 두 명이 지나가기에는 지나치게 좁은 길에 한 선교사가 암벽에 등을 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그곳에 서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제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지점에 잠시 머물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앞서간 선교사들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긴박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주었으며 저는 등산로를 좀 더 멀리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면에 녹색 식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른발을 지면에 힘차게 내리는 순간 녹색 식물 및 허공으로 제 몸이 추락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등산로 아래쪽에 나뭇가지 몇 개를 움켜쥐었습니다. 600m 아래에서 잉카 산맥의 신성 계곡을 가로질러 흐르는 우르반바 강이 언뜻 보였습니다. 저는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고 제가 추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붙잡은 나뭇가지는 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추락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굳건한 손이 제 발을 붙잡아 끌어올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도움을 받아 저는 온 힘을 다해 등산로로 다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제 뒤에 머물렀던 그 선교사가 저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세 번씩이나 잉카 브릿지로 가지 말라는 영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앞서간 다른 선교사들을 찾으러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고 그들을 찾았을 때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조심하면서 침묵 속의 마추픽추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침묵하고 있던 저는 마음속으로 그분께서 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분의 자비로움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공의를 행사하지 않으시고 크신 자비로 제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입으로 기도했지만 비명 횡사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제 생애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크나큰 자비를 여러 번 베풀어 주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날 페루 쿠스코 마추픽추에서 제게 많은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제가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주여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겟세마네에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진실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특히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하실 때 진심을 담아 하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하십니까? 피상적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습니다.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고 느끼십니까?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던 마지막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스스로 준비하십니까? 기도하는 순간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더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꼭 권고하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째서 우리는 때때로 받으려 하지 않는 걸까요? 왜일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눈과 귀가 이제 여러분과 맞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읽으시고 우리와 공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경이로운 사실은 그분께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바로 그 순간에 사랑과 자비가 그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은 참으로 매우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분은 아니 지금은 내 말을 듣지 않겠다. 내가 힘겨울 때만 내게로 오니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너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는 것이 제 소망이자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종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이렇게 모이다니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처럼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자유로운 은혜 속에 의과대학을 마친 저는 젊은 의사로서 쟁쟁한 고강도 프로그램이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수련이들을 만나보니 지식이나 준비 면에서 제가 가장 형편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턱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이 과정을 시작하고 석 달이 막 지난 어느 늦은 밤, 저는 병원의 간호사실에 앉아 폐렴에 걸린 어린 소년의 입원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혼자 훌쩍이다 졸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주눅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10살짜리 아이의 폐렴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선배 레지던트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잘 지내냐는 말에 저는 좌절감과 두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를 비롯한 다른 모든 선배 레지던트들이 얼마나 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제가 앞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싶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조차도 자신을 믿지 못했을 때 그 선배가 저를 믿어준 것입니다. 제 경험처럼 우리는 종종 회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이만하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헤이 왕국에 갈 수 있을까? 물론 이만하면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되어 구원을 얻거나 받을 만한 사람은 절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가 하고 질문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저도 앞에 질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교회 참석하면서 간혹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라는 순수한 권유에도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다 따르지는 못해 이 사람들 같이 좋은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을 거야 하고 가만히 생각합니다. 아마 그날 밤 병원에서 제가 받았던 느낌과 비슷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있거나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립니다. 비교해야 한다면 우리 과거의 모습에서 현재의 모습, 더 나아가 이루려 하는 미래의 모습에 견주어 봅시다. 우리에 관한 중요한 의견이 있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의견뿐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을 다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바로잡아주시지 절대 낙담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하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내가 헤이 왕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회개하며 합리화나 반항을 하지 않는 한 헤이 왕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경기에서 탈락시키려고 가진 구실을 찾아내는 무자비한 심판이 아닙니다. 온전하고도 다정한 아버지시며 모든 자녀가 집으로 돌아와 그분과 함께 가족으로 영원히 살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바로 그 영원한 진리에서 희망과 위안을 얻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사업이자 영광입니다.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고든비 힌클리 회장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저는 몇 번이나 그분에게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로지 노력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력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점에 개선이 필요한지 깨닫고 다시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점차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분의 영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나 도움을 더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의 베드나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속죄는 우리가 악을 극복하고 피하며 선하게 살고 선행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각 개인이 이루기 힘든 훌륭한 일을 힘과 도움을 받아 해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덕택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가능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혹은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도움입니다. 하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구하고 의로운 느낌에 따라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과거의 죄로 승영에 이르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그가 살던 시대의 범법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 주님께서도 죄인에 대해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 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같은 죄를 몇 번이나 지었더라도 말입니다. 제프리아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고 생각되더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이 무한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빛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란 언제나 그 결과를 동반합니다. 죄를 짓는 자나 피해자나 모두 해를 입고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한 죄책감과 오점을 거두신다고 해도 죄의 모든 결과마저 바로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때로는 죄의 결과가 평생을 가기도 합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는 일단 저지르고 회개는 나중에 하자는 식의 알면서도 저지르는 죄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통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자신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무릇 나 주는 죄를 털 것만큼도 묵과할 수 없느니라. 또한 엘마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엘마의 말이 유독 사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반복적인 죄로 성신에서 멀어지고 낙담하다가 결국 회개마저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주의 속죄로 우리는 회개하여 온전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순간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란 걸 하나님도 아실 테니 그분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겠지 라고 말하며 지은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노력이란 우리가 주님의 표준에 이를 때까지 꾸준히 노력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가 성전 추천사를 받을 때 묻는 말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필요한 도움을 바로 얻지 못하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바로 반항입니다. 모세서를 보면 사탄이 반항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도 이제는 필요 없어 하고 마음속을 말하는 순간 우리는 반항의 길로 들어섭니다. 중환자 소아 청소년과 의사인 저는 생명을 구하는 치료를 온당치 않게 거부할 때 불필요한 육체적 사명을 맞을 수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맞서는 일은 유일한 도움과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자비가 아니라면 이만하면 좋은 사람은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선택의지도 존중하시기에 노력 없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노력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 변화시키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잠시 멈춰 여러분이 살면서 받은 그분의 도움을 생각해보고 인식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진정으로 노력하며 합리화하거나 반항하지 않는다면, 즉 그리스도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자주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헤이 왕국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중한 자녀들 모두에게 주시려는 축복과 영광,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과 저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신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본 태브나클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If the way be full of trial, we will not 을 부르겠습니다.
배우 기도는 70인 정원의 마커스 B. 내쉬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중요한 일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전 6세기에 중국의 공자나 동인도의 부처와 같이 뛰어난 사상가들이 배출되었지만 하나님의 신권 권능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 다니엘 위에 있었습니다. 밤에 꿈에 대해 몹시 번민한 왕은 박수와 점쟁이에게 자신이 꾸었던 꿈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 말해보라고 명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었기에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을 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설명을 하지 못하자 격노하여 모든 고문들을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왕의 지혜자 중 하나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꾼 꿈의 비밀이 다니엘에게 계시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가 왕이 꾼 꿈을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의 대의를 알게 하셨나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즉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 하나가 큰 산을 이루고 온 세상을 채우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꿈에 대한 설명과 해석이 전해지자 왕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온 세상을 채우고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왕국 즉 지상에 회복될 것이라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미래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다니엘에게 밝혀졌습니다. 니파이는 후일의 교회 회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그들은 온 지면 위에 있을 것이고 신권의 권능과 의식은 이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다니엘이 예고했듯이 지상을 채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1831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왕국과 땅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집합의 열쇠가 땅에 있는 사람에게 위임되었나니 그곳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굴러나아가기를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 이스라엘의 집합은 기적이며 재림의 영화스러운 사건들 앞에 놓여질 수많은 퍼즐 조각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산더미 같은 퍼즐 조각을 보면 당혹해하듯이 초기 성도들은 회복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임무를 받고서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일을 착수했고 한 번에 한 조각씩 가장자리부터 퍼즐을 맞추듯이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여 이 신성한 사업의 뼈대를 조금씩 세워갔습니다. 그리하여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고 또 수만 명이 되어서 지금은 세계 곳곳에 성약을 맺은 수백만 명의 후기 성도들이 이 기이하고 놀라운 사업에서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퍼즐의 한 조각이며 다른 중요한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이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위대한 대업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합니다. 앞날에 대한 우리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가 퍼즐에서 빈 공간을 채워나갈 때 계속되는 기적과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위엄과 영광으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회원과 선교사들이 다 같이 나와 함께 일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일을 완수하고자 충실하게 노력하면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때는 주로 전임 선교사의 어깨 위에 놓였던 하늘에서 부여한 책임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된 복음을 나누고 싶어하며 감사하게도 매주 수천 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축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염려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소망이 크기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느낍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강한 소망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과거에 했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기에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친구의 말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에게 교회에 관해 얘기했는데 별 관심이 없더군. 매번 거절을 당하니까 더 망설이게 되더라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상황이 난처해서 괜히 죄책감만 들어. 제가 조금 도와드리겠습니다. 죄책감이란 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지만 얼만큼이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가솔린차에 장착된 배터리와 같습니다. 차 안을 밝혀주고 시동을 걸어주고 전조등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만 장거리 여행을 떠날 때 필요한 연료를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배터리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책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서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도리어 엘마가 가르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도록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죄책감보다 훨씬 더 강한 동기가 됩니다.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를 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솔직히 말하십시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분의 생애와 가르침에 대해 그리고 그분께서 온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할 데 없는 은사에 대해 말하십시오. 몰몬경에 나오는 그분의 힘찬 진리를 나누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인이 될 기회를 얻기 위해 진지하게 자주 기도한다면 그런 기회가 찾아올 것이며 더 많은 빛과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속삭임에 응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말을 다른 사람의 마음에 전할 것이며 언젠가 구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시인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도록 돕는 영적인 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노력해야 이루어집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선교사의 도움을 얻고 또 하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종 시점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카믈라 페르산드는 모리셔스 제도 출신으로 저희가 그녀를 만났던 1991년 2월 당시에 그녀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의과대학에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은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줄곧 기도했는데 그녀를 저희 집에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침례를 베푸는 영광을 얻었지만 카믈라가 교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조국에 있던 친구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프랑스에서 때가 되자 카믈라는 침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 결정에 따른 축복이 그녀의 온 주위에 가득하며 그녀의 아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노력을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의 느낌에 대해 또는 선교사를 만나보라는 권유에 대해 얼마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 등급이 결정되는 합격, 불합격 시험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우리가 드리는 노력의 효과를 판단할 수 없고 그 시간표를 우리가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주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여러분의 성적은 항상 최우수입니다. 몇몇 나라에서는 선교사 활동을 제안했기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훌륭한 회원들은 더 큰 용기를 내어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스크바 출신의 나데즈다는 종종 물몽경을 선물 상자에 넣고 사탕을 그 주위로 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제가 줄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선물이라고 말해요. 스베틀라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례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에서 자주 보던 한 남자에게 복음을 나누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빅토르를 가르쳤고 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빅토르와 스페틀라나는 훗날 독일 프라이베르크 성전에서 임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이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7년 전 저희 부부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디에고 고메스와 그의 행복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함께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지만 교회에 관해 더 알아보라고 권유하자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올해 5월에 저는 디에고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담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생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에서 선교사를 만났고 토론을 거쳐 침례를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1일에 저는 제 친구이자 동료 제자인 디에고 고메스와 함께 침례의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개종은 그만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와 인연이 닿았던 많은 사람의 도움과 지원도 또한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훌륭한 청소년과 청년 성인들에게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특별한 권유와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영적인 질문에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퍼즐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맨몸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숙하게 사용하는 현대의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 위대한 대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복음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므로 여러분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나 중남미, 태평양 또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그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든 간에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즉 손대지 아니하고 뜨인 돌 하나가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므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말씀을 전합니다. 주를 불러 그의 왕국이 땅 위에 나아가게 하며 그 주민이 이를 영접하고 후일을 대비하게 하라. 그날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광채를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맞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
你的名 for the trial Our Father in heaven.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가슴 깊이 우리가 이곳에 와서 연차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교리와 원리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참으로 흡족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회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권고와 권유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권유를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이 놀랍고 훌륭한 교리를 우리의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신이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반연차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관리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으며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